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여섯 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을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하여 기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이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부정한 인간들 속에 함께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죠. 그래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왼편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마지막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겁니다. 이 성막 전체를 들여다보면 성막의 기구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휘장이 쳐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번제단, 물두멍, 등대, 향단, 떡상, 법궤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등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성막이 지어지면서 그 지성소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많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과 만나지는 속죄소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속죄소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1장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깨닫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세 가지가 있는데 등대는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향단은 우리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또 이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등대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외부의 빛이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의 빛만 성소 안에 가득하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땅은 스스로 변할 수 없었습니다. 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고 만년이고 언제까지나 어둠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땅이 언제 변하느냐? 빛이 임하면서 땅은 변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도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서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면서 누구든지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흙으로 두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에도 사파이어에도 어떤 보석에도 씨앗을 심을 수 없는데 흙에는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흙이라는 게 너무 좋다. 왜? 흙은 누가 와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다 받아들이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심겨진 그 땅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데 흙은 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과시하지도 않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흙의 위치에 두셨는데 흙이라는 그 위치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자기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시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패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늘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 마음 속에 모든 고통과 내 마음 속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이 행복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어둠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불신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살아갈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새 어둠이나 죄악이 떠나가고 그 마음의 기쁨이 소망이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도대체 성전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송아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을 때는 짐승들은 다 밖에 있고 매매하는 자들이 안에 들어가 있나 보다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을 다 짐승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미 성전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빛도 많습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빛은 없는 거죠. 성전 안에도 빛이 있지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은 없는 겁니다. 자, 결국 성전 안에 빛이 비치고 있지만 그 빛은 성전 안에 드리워져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을 내어쫓을 수는 없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 모든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들이 다 쫓겨나가고 어둠이 쫓겨나가면서 성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성전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낼 만한 빛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악된 생각이 찾아오면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 죄악된 생각이 나를 끌어가잖아요. 욕망이 자리를 잡으면, 불평이 자리를 잡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그 생각이 끌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데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탕자와 맏아들을 보면 탕자는 죄인이 돼서 다 망해서 자기 자신이 다 비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맏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옳은지 맏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맏아들은 얼마나 자신이 잘났는지 아버지도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섬겼는데 아버지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귀와 함께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있는 맏아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참 많은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맏아들로 살아가다가 처음에는 정말 온 마음으로 명을 어기지 않고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에 대적자가 돼 있고 어느 순간에 거스리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아버지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둠을 끼치고 대적자가 돼서 아버지 곁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맏아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맏아들이 성실치 못해서 그렇습니까? 옳은 게 없어서, 잘난 게 없어서, 잘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 마음 하나를 만난 적이 없고 아버지 마음 하나를 모르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뭘 잘하려고만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마음은 왜 아버지 살림을 창규와 함께 먹어버린 저 녀석을 판단도 하지 않고 헤아리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령하시는 걸까?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무슨 세계라고요? 이게 은혜의 세계라니까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닫지 못해서 판단하고 거스리고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씩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 일을 하다가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와서 힘들어요. 그 힘들다는 단어 항상 친구를 삼고 사는 자매들이 있어요. 힘들다는 이야기 좀 그만해요. 왜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들게 신앙을 해요? 이래 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 살지. 어제 한 형제님이 와서 칸타타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왔는지 칸타타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 전도사가 왔어요. 우리는 올해 이제 행복 배달부가 돼서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행복 배달부 하면서 행복 배달부 그래 많이 해봐라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행복 배달부 이제 배달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봐요. 발을 내딛어 봐요. 부딪혀 봐요.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해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거든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요. 아버지가 준비한 그거는요. 은혜로만 누릴 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맏아들을 위해서도 잔치상은 준비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당자만을 위한 잔치상이 아니에요. 그 잔치상은 그 살찐 송아지는 당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맏아들도 위한 거고요. 아버지도 위한 거고요. 어머니도 위한 거고요. 온 가족을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같은 밥상에 앉아 잔치상에 앉아서 풍악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연주소리를 들으면서 탕자 왔구나. 그런데 맏아들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도 탕자야 그러겠지요. 탕자만 있겠어요? 나도 탕녀야 그러겠지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버지는 장교와 함께 먹어버린 자식을 문제 삼지 않는데 맏아들은 문제를 삼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행위에 매인 사람이고 아직도 법 아래 신앙을 아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떠나갈 때 아버지가 마지막 맏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네 것이로되. 따라해봐요. 내 것이 네 것이로되. 자, 아버지가 하는 말은 내게 있는 것 전부 너 거야. 아멘. 다 받았어요? 이제 누리시면 되지요? 왜 궁핍해요? 궁핍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 걸 다 얻었는데 내가 행복해야지. 왜 불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조건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녁에 늦게 5층에 올라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도 이런 광경은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합창을 하는 거는 사실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남학생들이 여학생 틈바구니 속에 들어있어요. 아니, 왜 남학생이 저 여학생 틈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거지? 했더니 아직 남성 파트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중학교 1학년이어서 목소리가 변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엘토 파트에 들어있다 가다. 그리고 또 제가 음악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 합창을 같이 하게 하려고 연습을 시키는데 세상에 피아노 음을 못 따라간다는 거지. 그래, 이 선생님을 볼 때 음악학교 학생 맞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피아노 음을 못 따라가냐. 그런데 이제 하여튼 오늘 무대에 서긴 선다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살아. 다만 하나님으로 노래하면 된다. 아멘. 아멘. 예. 학생들만 아멘하고 어른들은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노래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으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쫓겨나가요? 안 쫓겨나가요? 다 쫓겨나갔어요. 왜 쫓겨나가는지 알아요? 자, 빛은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얘기를 접어놓으시고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돼 있는데 밑에 나나주에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간혹적인 잡힌 여자가 왜 어둠 속에 빠집니까? 왜 음란한 생각의 종이 돼서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을 때 그는 어둠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죄악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음란한 생각의 종이 돼서 끌려가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을 때 그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은 빛을 내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달은 반사경이에요.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은 빛을 태양빛이 비춰진 만큼 태양빛을 받은 만큼 반사할 수 있고 받은 만큼 비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없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달이 빛을 낼 때는 언제냐? 태양이 빛을 받았을 때 저절로 반사되는 거니까 달이 할 일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태양이 빛이 비춰지는 동안 달에게서 빛이 나가서 정말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겠지만 그가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둠 속에서 어두운 달로 그냥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달과 같아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지혜가 나올 수 없고 우리에게서 빛이 날 수 없고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늠증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간음증에 잡힌 여자 이야기 하시면서 이 여자가 다시 음란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이 여자가 다시 죄악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은 그 여자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감사의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학생들의 마음속에,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감사가 자리를 잡으면, 기쁨이 자리를 잡으면, 소망이 자리를 잡으면, 평안이 그 마음에 채워지면 그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행하는 동안 그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행하는 동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비추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7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렇죠? 자, 여러분, 등대를 쳐서 만들었다. 정금으로 말입니다. 자, 부살렐과 올리압의 손에 들려진 정금은 어떤 모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금 한 덩어리는 알겠죠? 그 손에 들려진 정금 한 덩어리는 어떤 모양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쳐서 등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것을 쳐서 등대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 자기의 모양이 다 잃어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금 한 덩어리가, 등대가 만들어지려면 자기의 모양이 잃어버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쳐서 자기의 모양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등대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일곱 줄기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줄기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양쪽의 세 가지는 인간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진 등대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금 한 달란트를 쳐서 일곱 가지를 다 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금 한 덩어리로 이제 일곱 가지가 만들어진 등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등대를 통해서 빛이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등대는 일곱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다고 했고, 거기에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는 건 보면, 자, 여기 보세요. 19절,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 왜 살구꽃 형상이 나오느냐면요, 살구나무하고 지킨다는 단어의 의미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꽃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꽃과 연결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죠. 어제 우리가 칸타타 모임을 가지면서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0명의 족장들은 그들은 강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서로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10명의 족장들은 악평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애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애굽으로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이미 애굽이 다 망했어요. 홍해에서 애굽 사람을 다 수장을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애굽을 끝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지나게 하셨고 홍해를 지나면서 애굽이 끝이 난 사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10명의 족장들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길 없어요. 다른 길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더 은혜로운 것은 37절에 그런즉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은 그렇게 소망스러운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무슨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저번 한 주간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요. 탄자니아에 갔는데 한국의 3개월 동안 CLF 모임을 참석하면서 훈련을 받고 간 목회자가 세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마음이 안 깨뜨려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가서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CLF 목회자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가 몇 년 전에 지금 있는 다르살렘 도시에서 도도마라는 육로로 9시간을 가야 되는 그곳에 수도가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기관하고 이제 만나서 일을 하려면 도도마라는 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날 도착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아주 큰 커다란 집이 있는 거예요. 밤이 지나가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바깥에 담장에까지요. 불을 켜놔야 도둑이 안 든다고. 부잣집일수록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 집이 누구 집이냐니까 토지부 장관님 집이래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아니 토지부 장관님이 바로 교회 앞에 사는데 뭐하려고 도도막까지 가요? 이 집에 가서 장관님 만나면 안 돼요? 쳐다보고 웃고 말더라고요. 참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 이사 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바로 앞에 살고 있는 토지부 장관님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 그 집에 갈 생각을 전혀 안 했대요. 왜? 아이고 장관님이 도도마 저 뭐야 청사에 가 있지 정부 청사에 가 있지 집에 있겠어? 그 생각에 저 집에를 찾아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 장관님은 집에도 안 오나? 그런데 그 다음날 도로시라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이 출장 뷔페를 하는 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 뷔페라는 건 부잣집, 정부, 관료들 뭐 이런 곳에 주로 이제 초청을 받아 가는 거잖아요. 부대통령 집에 가서도 출장 뷔페를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정부 일하는 분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들어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자매님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에 소망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님 요 바로 앞에 토지부 장관님 집 있는데 저 장관님 어떻게 만날 길이 없나요? 했더니 자매님 뭐라 하느냐면 목사님 그 장관님 부인이 제 친구인데요.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하더니 그날 저녁 8시에 그 장관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6시에는 전 청소년부 장관 박 목사님에게 오빠라고 불렀던 그 여동생 장관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IF 고문이신데 IF 고문이신데 고문 일 잘하셔야 돼요. 오빠 목사님한테 혼나요.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8시에 토지부 장관님 집에 갔는데 부인하고 앉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인하고 앉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인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인데 도로시 자매님이 옆에 보면서 막 혼자 웃는 거예요. 자꾸만 아니 저분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자꾸 웃지? 다 마치고 나오면서 자매님에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왜 자꾸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지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 자기 혼자 말하고 다른 사람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혼자 말 다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옆에 이제 또 따님도 이렇게 서 있는데 너 내 딸이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아라 그랬어요. 교회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그래 하겠다 하면서 하여튼 도도마 수도에 가가지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장관님은 만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이기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분이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늘 져서 허우적 때문에 인생길을 살아왔잖아요. 나를 믿고 나로 말며 사는 동안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곧 실패하고 말았어. 결국 돼지우리 삶을 살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믿고 자신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돼지우리 삶을 사는 겁니다. 맏아들이 아버지 이제 집에 있지만 아버지 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게 돼지우리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위치가 돼지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떠나야 돼요. 언제까지 돼지우리에서 머뭇거리면서 고통하면서 살려고 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살찐 송아지 다리 뜯어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 결코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이끌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등대를 두셔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의 빛만 그 안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섯 가지의 가지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줄기와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줄기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살구꽃 행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지킨다는 약속의 의미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사실, 변개치 못하는 사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등대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삶 속에 실패도 만나고 어려운 시련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형편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데 여러분 마음에서는 원망이 되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여러분 마음에는 불평이 되죠. 불신이 되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머물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앉아서 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가 있는데 셋째 날 다르살렘에서 수도 도도마에 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칸타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가 예술의 전당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야, 원래 칸타타 예술의 전당 대관을 못했다면 올겨울 우리가 무슨 낙으로 지낼까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만은 그래도 칸타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소망스럽고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는 12월 10일 하루를 결정해 줬어요. 1회 공연을.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루 예당에서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감사하네 그렇게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이틀 달라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오 주여 이것도 없는 날 안 되는 날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되게 하셨는데 또 그 말씀 듣고 가면 되겠죠? 별로 안 믿네요. 되겠죠? 아 좋아요. 또 한번 가볼까요? 예,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부딪혀 봤어요. 이틀 달라. 이틀 달라 그래. 그러면 무조건 이틀 주세요. 하였더니 이틀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1일 2회 공연 하게 해드릴게요. 가면서 1일 2회 공연이 결정이 됐는데 제가 도도마에 가 있는데 예?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요. 합창단에서 2회 공연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야, 누가 그러대요. 칸타타는 간다타. 그거라고 하대요. 제가 작년에 올해 크리스마스 칸타타 삐제르 캠프 때 하는 날인데 공항에서 중요한 장비들 30가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장비를 안 내주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선교사 가 있는데 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윗사람을 불러서 부탁했더니 허락을 해줘서 내줘라 그러는데 담당자가 난 못 내줍니다 하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게 이제 담당자가 공항을 들어가면서 서류를 잘못 썼어요. 이거는 고가 제품들인데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충 기재를 하고 넘어갔다 그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써서 가지고 다시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그러지 말고 서류는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응? 이 물건이 빨리 가야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라. 내가 그 서류 가지고 올 때까지 볼모로 잡혀 있을게. 예. 나를 잡아놓고 이 물건을 내보내라. 그러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물건이 왔는데 물건이 왔는데 7시 한 1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7시에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막 갖다 달아가지고 7시 15분에 공연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 아, 이래서 간 다 타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예술의 전당 그 공연장 대관하는 것도 간이 탔는데, 아니 또 합창단에서 이회 공연 이게 또 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는지. 9시간을 도도마에서 육로로 다르살렘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한국 오니까 후유증이 나타나네요. 합창단에 전화를 했더니 내일 오전까지 알려주겠다. 내일 오전까지 또 간이 타야 되잖아요. 아이고 주여. 근데 2시간 지나서 이해 공연 결정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감사든지. 예. 제가요 이번 칸타타 두 번 눈물 흘렸어요. 예술의 전당 이제 딱 결정됐다고 듣고 이제 감사했는데 이틀 달라 그래 했는데 가서 또 싸워가지고 이회 공연이 결정됐잖아요. 오전 집회가 시작돼가지고 합창단 찬송 듣는데 그 연락이 딱 왔어요. 그 전화 받고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게. 아니 이제 예단 결정됐는데 합창단에서 이게 안 된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2회 공연을 하게 되면 3회 공연을 하는 거나 똑같대요. 제가 단장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고요 하더라고. 야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네 이거에. 하나님이 합창단에서 결정을 했다는 또 소식을 들려주시니까 차를 타고 오는데 마음에 눈물이 젖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건 합창단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올겨울 칸타타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정기 연주회가 막 마음에서 기대가 되고 벌써 마음이 설레이네요. 우리 학생들은 연습하다가 지쳤는지 하늘나라 갔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펼치는 연주회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속을 썩이는 녀석들이 가끔 있어요. 예? 속을 썩이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과 싸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탄자니아에 가 있는 동안 다섯 놈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더라고요. 그 사고뭉치 다섯 명이 있거든요. 블랙마스크. 예? 근데 자꾸 이 녀석들이 어찌 지내나 하고 눈에 자꾸 어리거리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빛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두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